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CNN 방송 보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은 협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이 특별조치 협정을 신속히 체결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인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NN은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쿠데타에 대응해 징벌적 제재와 무기 금수, 여행 금지 조처를 미얀마에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조사관이 12일 촉구했습니다. 앤드루스 조사관은 이어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에 실탄을 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35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아웅산 수치 국가 구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12일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6일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내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예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려된 것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강경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마인 압둘말라크 예멘 총리 등 3명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계속해서 후티 반군과 지도자들의 활동을 자세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한 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구테우스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유엔의 노력에 지지의 뜻과 유엔과의 밀접한 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적 대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가입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보건과 세계보건 안보 증진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1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요르단, 칠레에 대한 무기 판매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무기 판매에 대한 잠재적인 기준이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실제로 계약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의회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외국 정부와 비용과 그 수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두 가지 모두 최종 협상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12일 미국이 방문 군사 협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군 당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리핀 주둔 미군과 방문 군사 협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양국의 갈등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라면서도 결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리 요시히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사임했습니다. 모리 위원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조직위 이사평의원 간담회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리 위원장은 사임과 함께 최근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여성멸시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3개월간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 지도부, 경제 간부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3개월간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내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원조와 불법 수입,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석 달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선 7월과 9월에는 아예 공급량을 비워놨었는데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11일 현재 안보리에 보고된 2020년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공급량과 8월까지 러시아의 공급량을 합산해 약 17,870톤입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톤 이상 차이가 나는 양이며 배럴로 환산하면 약 14만 1,180배럴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28%에 해당합니다. 이같이 공식 확인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북한 내 휘발유 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정제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힌 10월부터 현재까지의 휘발유 가격은 1kg당 최고 11,025원에서 최저 8,7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1,000원 미만의 편차로 안정세를 보이며 대체로 만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경제리뷰 1호로 보고서 역시 북한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4월 말 한 차례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식적인 공급량이 줄었음에도 시장 상황이 안정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건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입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한도의 몇 배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비교적 충분한 공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베스틴 전 세계은행 고문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불법 수입 외에도 중국을 통한 비공식 수입으로 충분한 유례를 확보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saying publicly because it would be probably considered in violation of sanctions, but they're doing that through the pipeline which provides crude oil and they don't count.
베스틴 전 고문은 제재 위반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보내는지는 밝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유 제공에 있어 중국은 이를 무역으로 보지 않고 원조로 여기는 만큼 세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중국 등이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lot of stuff going in on under the table which allows North Korea to stay stable.
트로이 스텐고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유류 저장시설에 주목하며 이를 북한의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유류 저장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미래에 대비해 추가적인 기름을 저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보유분을 풀어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VOA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최근 남포항 일대에 북한이 최소 5개의 새로운 유류 저장시설을 짓고 있으며 신규 시설을 포함하면 북한에 30개 이상의 유류 저장시설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북한의 연료 수요를 감소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ll those taxi cabs in Pyongyang probably are not running around the same way they were before. So the consumption of refined petroleum may be the demand may have.
뱁슨 전 고문은 코로나 대응으로 북한 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평양 시내에서 운영되는 택시 수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정제유 소비와 수요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이 제재와 겹쳐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가 더욱 억압됐을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코스 국장 역시 코로나는 그 어떠한 제재보다 더욱 북한을 봉쇄시켰다며 코로나가 북한의 연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 지도부, 경제 간부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로 무역이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 2021년 경제계획의 세부사항이 논의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간부들이 경제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10일 보도입니다.
일꾼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흉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됐다고 언영하셨습니다.
조영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주요 계획 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 방문연구원인 정성장 한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1일 VOA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개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연 건 간부들이 제시한 낮은 경제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라고 간부들에게 요구를 했더니 이제 당 지도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목표치를 제시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나 당 지도부로서는 간부들이 내세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경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다시 급하게 1개월 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를 개최해서 보다 높은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성장 위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1월까지 개최된 8차례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중 2019년 12월 개최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4일 일정으로 진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루 일정으로 개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소 4일 진행되는 것은 이번 회의가 단순히 당 지도부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을 핵심 당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VOA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과 관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뿐 아니라 내각의 여러 대표들, 지방경제를 관리하는 당원들, 국영기업 관리자들이 모두 참여해 후속 회의를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관료주의적 사고, 옛 사회주의적 사고를 비판했지만 관료들도 경제 목표를 세우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are limits to that. Every company has to go out and figure out how domestically to get a hold of all the inputs they need for their business. They can't do it because for some of these businesses.
모든 기업소가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스스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석유와 일부 장비는 수입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최근 북한에서 비료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이 무역으로 조달하던 필수 물품에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의 기업소들과 산업 부문들이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re unable to, even the companies, the organizations, the industries can't depend on getting the right amount of resources.
브라운 교수는 북한 관리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보수적인 계획을 세우고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해 목표를 높이라고 재촉하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 사회에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roblem is corruption. So he's talking about all these legal issues, checking, make sure everybody does the right thing. But the problem is the corruption is the result of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이들이 옳은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법적 감시를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부패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며 부패는 북한의 통화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에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국영 물품을 싸게 확보해 시장에 훨씬 비싸게 팔려는 유혹이 생기고 이는 정부 관리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 중앙검찰소장은 특히 특수기관들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 교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경제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시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정상 국가들이 민간 분야의 활동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The effort to have a more articulated regulatory framework for enterprise activity, whether it's private or public, and having a legal system that can
민간 혹은 공공기업소의 활동에 대한 명료하게 표현된 규제체제, 사법체제는 북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투명성과 사법제도 강화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도 김정은식 경제개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기업소들의 탈중앙화 현상을 국가정책과 우선순위에 다시 맞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혼합경제 하에 공존하는 국영경제와 사경제가 함께 보다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경제관리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성장 위원도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가 여전히 언급되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개혁이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블링컨 장관이 최근 취임한 정 장관의 새로운 역할을 축하하고 동북아 지역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인 미한동맹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한 완전한 파트너십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지속적인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확실히 했으며 버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이스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두 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한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미한 양측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북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중국의 사드 압박을 겨냥한 단호한 대응을 한반도 관련 첫 접근법으로 잇따라 내놓은 국무부가 이번엔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인 상황에서도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칠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발빠르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BOA에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나빠져 미한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한일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더욱 효율적인 미한일 3국 공조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코비드19와 싸우고 기후변화와 사이버 위협을 다루며 더욱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면서 협력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미한일 공조체제 활성화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협력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한일 전직 고위 관리들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한 아시아 핵 기획 그룹 창설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치적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11일 VOA에 최근 미한일 전직 고위 외교 안보 관리들이 아시아 핵 기획 그룹 창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을 의식하는 정치적 제약성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핵 기획 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됐습니다. 또 유사시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5개 나라에 배치된 미국 전술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도 관장합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에서 순수 방어용 목적이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집권당의 강한 반대 기류가 있었다며 그와 같은 정치적 제약이 존재하는 한 다자적 차원의 핵 기획 그룹 창설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미 국방대학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강경화 당시 한국 외교장관은 나토식 핵 공유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다자구도보다는 오히려 미한 양자적 측면에서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 같은 논의가 표면화된 이유도 확장 핵 억제력 공약 이행에 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유사시 핵 투사 결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 기획 그룹과 연계한 핵 공유 제도를 한국의 야당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분명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가는 방식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 또는 한국의 조종사들이 평시에 투사훈련을 실시하는 나토와 차별화된 핵 공유 방식이나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핵 탑재, 순항미사일 등 한반도 지상에 직접 배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억제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미국 정부가 아시아 핵기획 그룹의 창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먼저 동맹들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US government would put forward this proposal unless they were confident it would be accepted.
세이모 전 조정관은 논의 과정에서 동아시아 동맹들과의 조용한 외교도 동반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동맹이 반대할 수 있는 의제를 먼저 나서서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할 것이라는 아인혼 전 특보의 견해에 공감한다며 북한 외에도 훨씬 더 위협적인 핵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 문제 역시 향후 창설될 수 있는 아시아 핵기획 그룹의 의지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경우 핵 피폭 경험 때문에 강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펜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때문에 미한, 미일 간 상호 방위 협정에 의거한 양자적 확장 핵 억제력 공약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유사시 유엔군 한반도 지원병력으로 참전할 수 있는 호주를 포함시키는 핵 기획 그룹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et's say North Korea fires a nuclear weapon at Tokyo and the Japanese government come to the US and say, "Okay, you got a nuclear umbrella. We want you to hit Pyongyang." Do you think President Moon is going to say, "No big deal?"
베넬 선임연구원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는 핵을 탑재해 일본 열도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핵 보복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자적 협정 체계에 따라 한국의 의사가 배제될 수도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당사국인 만큼 각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상설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향후 아시아 핵기획그룹이 창설되더라도 미국의 핵투사 최종 결정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11일 종료된 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 정치국 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 출신의 강경파로 알려진 리 외무상의 승진은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향후 대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종료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리선권 외무상을 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의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겁니다. 리 외무상은 군 출신의 대남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로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와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외교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알려진 게 없어 지난해 1월 외무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질 당시 의외의 인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강경파 인사의 잇단 승진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했는데도 미국 측이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기싸움 측면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서두르고 싶은데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리성공과 김영철로 대표되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강경한 군 뭐 인사들 아닙니까? 그거는 북한이 뭐 지난번 8차 당대회에서도 미국이 먼저 양보해라. 인사 측면에서도 그런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리 외무상은 2018년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외교 당시 백악관까지 갔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오랜 수하로 알려져 있다며 김통전 부장이 대남은 물론 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리 외무상의 승진은 대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리선권도 정치국원으로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대남 대미 관계를 강화하겠다. 강경으로 가겠다라기보다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절망적인 경제가 상황에 직면했는데 대남 대미 관계를 강경으로 가져가서는 지금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북한 노동당은 이와 함께 중국 통으로 알려진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김 부장의 정치국 후보위원 진입은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국제부장으로 승진한 데 이은 것이어서 대중라인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과거 당 국제부장 자리를 주로 러시아 유학파들이 차지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패권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활용해 경제난에 따른 위기 국면을 북중 관계 강화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김성남 인사는 두드러진 거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를 트라이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이 얘기는 8차 당대회에서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비서구권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제 김성남 인사의 의중으로 볼 수 있고요.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복원을 놓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미 정면 돌파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대중관계 공고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외 부분에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다만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대남부문과 대외사업부문에서 당 대외 결정 관철을 위해 올해 확정한 투쟁 목표와 사업 계획들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구체적인 대외 메시지는 없었지만 경제 부문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등 내부 통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부각됐다며 향후 대미 정면 돌파전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대내를 다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대내의 뭐 경제 코로나 사상적인 그런 그 다시 재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본격적인 정면 돌파를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히더라고요.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이나 중국, 미얀마 문제에 공격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선 동맹과의 협의를 통한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라는 모호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미 전략 카드를 먼저 내보이는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외부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당수의 웹사이트에 내용이 추가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접속마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는 외부에서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약 50개입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소식 등을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비롯해 북한의 이념 등을 선전하거나 관광과 교육, 투자 등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들로 대부분 2018년을 전후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9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올리거나 사진 등이 개편되는 등 꾸준히 운영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BOA가 11일 이들 웹사이트들을 둘러본 결과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를 제외한 상당수 웹사이트들은 업데이트 없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는 웹사이트들의 경우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된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되거나 업데이트 빈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보건 정책과 의료 환경 등을 홍보하는 인민보건 웹사이트의 경우 매월 다양한 소식이 올라오던 것과 달리 지난해 7, 8월 이후 사실상 게시물이 끊긴 상태입니다. 또 북한의 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북극성 보험회사 등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매년 납입된 보험료와 투자 수입 그리고 지출액 등을 상세히 게시했지만 2019년을 끝으로 추가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와 고려항공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상 중단된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웹사이트들 또한 추가적인 내용이 게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약 5개에서 10개 사이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불안정해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있으며 원래의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주소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북한이 지난 2013년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의 웹사이트로 추정되는 마식령.com.kp는 현재 국가해사감독국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변화를 보인 웹사이트들도 새 게시물이 올라오는 주기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인 경우가 많아 과거에 비해 운영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극소수 계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점이 당장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북한의 대외 홍보 목적 달성이란 관점에선 전반적으로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국경을 봉쇄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이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액은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특별히 10월 이후부터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도 이처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뤄진 국경 봉쇄 상황과 연관이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평해트나이트를 운영 중인 탈북민 이현승 씨는 11일 BOE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대북 제재 등의 영향으로 일부 정부 부처들과 회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이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정부에서는 이제 예산도 있고 또 활발하게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서 또 그런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웹사이트들은 아마 각 성에서 또는 각 회사나 기업 그리고 각 부서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웹사이트들은 아무래도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않기 때문에 좀 조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현승 씨는 우리민족끼리 등 통전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의 목적은 국제사회에 북한과 김 씨 일가, 사회주의 체제 등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런 목적이 아닌 웹사이트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도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의 웹사이트 운영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nd then they try to show that they're modern. But then they lack what they lack is sort of the exuberance of the
북한은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인터넷 영향력이 큰 나라를 의식해 웹사이트를 통해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해 왔지만 결국 민간 부문이 나서지 않으면서 웹사이트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은 일반인 등 민간이 채우고 운영된다면서 이 같은 열정과 동기가 없는 북한의 웹사이트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북한 선교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선교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복무 중 기독교인이 된 후로 탈북민 선교사와 함께 북한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한국인 선교사.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었고 그분들도 목숨 걸고 받아들이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떠나는 그분들을 축복할 때
온성도 선교사는 지난 2014년 어린 딸과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 현지 탈북민 구출과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자매가 팔려가기 전날 밤에 어디로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 근처까지 택시를 잘 대절해가지고 그 산골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온 선교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200여 명의 탈북민을 만나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던 중 2017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탈북민들도 붙잡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탑승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공안들 수십 명이 저를 에워쌌고 저는 결국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공안
아내와 자녀는 한국으로 추방됐지만 온 선교사는 미립국 조직죄로 2년 반 실형을 사는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온 선교사는 너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라는 압박과 욕설을 당하고 중국 법을 암기하는 등 당시 열악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온 선교사는 어려움 속에서 더욱 깊어진 신앙과 함께 형계를 마칠 때까지 잊지 못할 경험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자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안들도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면회를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당신의 말대로 정말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그냥 풀어주기로 너무 놀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동남아로 이동시켜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온상교사의 증언은 지난 1월 26일 시작돼 오는 4월 13일까지 열리는 미주 온라인 북한 선교학교의 첫 강의인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주제로 소개됐습니다. 미주 온라인 북한 선교학교는 한국의 북한 선교단체 통일소망선교회가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미주 북한 선교단체 미주 노보 북한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20년 넘게 중국과 동남아 현지에서 탈북민을 구출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해온 단체로 탈북민 출신 목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미주 노보 북한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해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국제 선교단체 노보의 지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학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한국에서 온라인 학교를 열었고 북미주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가능했습니다. 지난달 첫 모임에서 선교학교의 목적을 설명한 노보 북한의 예레미야 서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 선교 탈북자 사역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 통제가 심하여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깨어있는 자들, 사명자들, 중보기도자들의 할 일은
미주 첫 북한 선교학교의 주제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란데 북한 사회의 영적인 이해, 북한 선교 사역에 대한 이해, 북한 선교 부르심과 헌신이란 영역으로 12개 소주제 강의가 매주 진행됩니다. 강사진은 오랜 경험으로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선교단체인 만큼 현지 선교사, 탈북민 목회자 등 북한 선교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11명의 강사들은 각각 북한의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비교, 북한 사회의 영적인 이해, 코로나 시대 북한 선교, 중국 평강공주 및 탈북자녀,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과 선교적 해결, 미주 북한 선교 사역 등을 다룹니다. 중국 평강공주란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을 가리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20대 청년에서 70대까지 다양하며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선교 경험이 있는 50여 명의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은 북한 선교, 탈북민 관련 연구 자료와 서적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게 되는데 중국과 동남아에서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은 탈북민 20여 명의 이야기가 담긴 증언집에는 현지 사람들과 상황 등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증언집에서 신모 씨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선교단체와 인연을 맺은 후 삶이 달라졌고 한국 입국 후 초중고를 검정고시로 마쳤다면서 미국에서 인권활동을 벌이면서 미 국무부와 면담했던 내용 등 다양한 경험을 적었습니다. 서 대표에 따르면 단체가 마련한 안가에서는 3개월 동안 기본적인 신앙훈련이 매우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주체사상에 몰입된 북한 사람들의 선교단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인데 10명 이내의 탈북민들은 쾌적한 시설에서 체력을 키우고 영화 등 문화적 체험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거나 중국 내 탈북민의 경우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제3국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참가자들은 선교단체를 거친 사람들의 다양한 증언 등 지식과 정보를 쌓으며 매주 온라인 그룹 토론을 하게 되는데 선교학교에 등록한 탈북민, 선교사들과 소통할 기회를 갖습니다. 탈북민 참여자 가운데 미 서부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여성은 온성도 선교사의 도움으로 10여 년 전 중국에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중국 내 안가에서 3개월 가정의 선교 과정 첫 번째 그룹에 속했다는 이 여성은 VOA에 선교학교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탈북한 지 10년이 넘었고 북한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당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깨고 시대 흐름 속에 있는 북한을 더 알기 위해 선교학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족을 두고 미국에 온 이 여성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딸이 올해 미국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이민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남편 역시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성의 소셜미디어에는 가족의 사진과 신앙 고백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여정에 신앙이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회 절반 확대가 목표라고 말하는 서 대표는 12주 과정을 마치고 다음 여정을 이어간다면서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는 선교사가 되기도 한다며 선교학교의 성과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내 이동이 어렵고 라오스, 베트남 등 주변 국가의 국경이 봉쇄돼 선교단체의 제3국 내 안가에는 현재 탈북민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대표는 두 단체가 집중하는 북한 선교는 탈북민 신학생, 탈북민 교회 지원, 탈북자 구출과 신앙교육 등 탈북민 선교와 북한 내 성경 반입, 지하교회 구축 등 북한 주민 선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탈북민 구출을 통해 부분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알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게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인데 북한 주민이 2,500만이에요. 2,500만인데 그냥 1,000명에 1명꼴 이상으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셨어요.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도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부분적인 통일의 확대다, 확장이다.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장차 이루어질 남북 통일, 민족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없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평안북도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1도, 양덕 아침 영하 4도, 낮 영상 12도, 시리즈 아침 0도, 낮 6도, 구성 아침 영하 3도, 낮 영상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 영상 8도, 강계 아침 영하 6도, 낮 영상 8도, 희천 아침 영하 4도, 낮 영상 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영상 11도, 개성 아침 영하 2도, 낮 영상 12도, 사리원 아침 영하 2도, 낮 영상 12도, 신계 아침 영하 3도, 낮 영상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0도, 낮 2도, 장전 아침 3도, 낮 10도, 평강 아침 영하 3도, 낮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3도, 낮 영상 10도, 장진 아침 영하 11도, 낮 영상 6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영상 6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영상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9도, 낮 8도, 김영건 아침 영하 8도, 낮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8도, 낮 영상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 협정은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2021년 1월 25일 현재 190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때쯤이면 지구온난화가 본격화돼 해수면이 상승하고 한층 강력한 폭풍과 가뭄 그리고 산불 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가 미 행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생존에 대한 외침은 지구 그 자체에서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절망적일 수도 더 이상 선명할 수도 없는 외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은 미국의 국제적 연대를 다시 만들고 국제사회에 미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폭넓은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젠 사키 대변인은 파리 기후변화와 세계보건기구 WHO에 복귀하고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가 백악관 상황실을 비롯한 모든 회의에서 다뤄지도록 했습니다. 존 케리 특사는 점증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고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맞설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복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시대의 도전에 함께 맞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하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지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복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VOA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북한은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단도미사일은 미국의 시급한 우선 과제이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다음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시간은 제시하지 않겠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율은 계속되고 있고 아주 활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논의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CNN 방송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은 협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이 특별조치 협정을 신속히 체결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인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NN은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쿠데타에 대응해 징벌적 제재와 무기금수, 여행금지 조처를 미얀마에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조사관이 12일 촉구했습니다. 앤드루스 조사관에 이어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에 실탄을 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35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 쿠데타로 추출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12일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6일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내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예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려된 것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예멘 총리 등 3명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한 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구테우스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유엔의 노력에 지지의 뜻과 유엔과의 밀접한 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적 대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요르단, 칠레에 대한 무기 판매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무기 판매에 대한 잠재적인 기준이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실제로 계약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12일 미국이 방문 군사 협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군 당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리핀 주둔 미군과 방문 군사 협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중 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모리 요시히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사임했습니다. 모리 위원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조직위원회 합동 간담회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리 위원장은 사임과 함께 최근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여성 멸시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동정이었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